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비축량을 더 늘릴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회원국들에 배포한 분기 보고서에서 이란이 농축 농도를 60%까지 올린 우라늄을 17.7kg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지난 8월 이후 약 8kg 더 증가한 겁니다. 다만 이란이 올해 상반기 사찰단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정확한 농축 우라늄의 비축량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IAEA는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IAEA 보고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서 IAEA 이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섣부른 언급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디트로이트 제너럴 모터스 전기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 조립 공장에서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은 가계의 양육과 의료 비용을 줄여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인프라 법안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있지만 자신의 정부는 이를 바꾸려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발언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GM 공장에서 전기 픽업트럭 GMC 허머를 직접 운전하며 중국이 지금까지는 전기차 경주에서 선두를 지켰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한 인프라 법안에는 75억 달러 규모의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7개국은 18일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으로 난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일대에 늘어나고 있는 난민을 벨라루스가 마크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고통이 심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벨라루스 정권이 이 같은 도발적이고 착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벨라루스 정권이 자국의 인권 유린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난민 유입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주요 7개국은 이들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연간 미국민 사망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17일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바로 이전 기간에 기록했던 7만 8천여 명에 비해 28.5%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총기나 차량 사고, 독감으로 인한 연평균 사망률을 웃도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물 과다 사용 사례는 미 50개 주 가운데 4개 주를 제외하고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몬트 주가 사망률 70%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어 웨스트 버지니아 주 62%, 켄터키 주 55% 순이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일본 외무상이 18일 중국 와기 외교부장과 18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40분 동안 진행된 통화에서 하야시 외무상은 타이완 해협, 센카쿠와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수역인 센카쿠에 중국에 계속 선박을 보내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왕 부장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타이완 문제를 놓고 일본이 레드라인을 건너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중일 간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어 하야시 외무상과 왕 부장은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패스트 푸드를 속성 음식이라고 하니까요. 속성 의류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빠르게 바뀌는 유행을 따라갈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되는 의류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패스트 패션, 속성 의류가 환경오염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철 입고 버려지는 의류 때문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고 있고요. 이런 속성 의류는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세탁할 때 이 플라스틱 섬유가 나와서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칠레 사막에는 팔다 남은 옷들이 높은 산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옷들이 칠레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 중남미 여러 나라로 가는데 여기에서도 외면받은 3만 9천 톤의 의류가 매년 칠레 사막의 쓰레기 매립지로 향한다는 겁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정치인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패션업계의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건강을 생각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고르듯이 소비자들 역시 옷을 고를 때 지구의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고 환경운동가들은 지적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화가입니다.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을 알게 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명한 화가이자 미술 강사 밥 로스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남도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거나 흐릅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그리고 청진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금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8도에서 시작됩니다. 희산 자강도 중강이 영하 4도, 김영권이 영하 3도, 나머지는 영상권 아침입니다. 평양이 7도, 개성 9도, 신의주가 아침 최저 2도고요. 함흥과 청진이 5도, 원산 장전은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2도에 머물겠고 희산은 4도, 신의주 9도, 평양 청진 11도, 해주 14도, 개성 함흥은 16도, 원산 17, 장전 18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지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3m로 오전에 그리고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3.5m로 역시 오전에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은 최신형 F-16B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또 늘렸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임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올여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이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기존의 미사일과는 크게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냥 초음속 전투기 비행 속도는 음속 2에서 3 정도인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 이상으로 2배 정도나 빠릅니다. 특히 일반적인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된 후에 포물선 궤적을 그리지 않고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탐지와 요격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신무기가 될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일각에서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그 옛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급에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도 앞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스푸트니크 순간에 매우 가깝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스푸트니크 순간이라는 표현은 구소련이 지난 1957년에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이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리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가 큰 충격을 받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후 미국과 구소련은 본격적인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오스틴 장관 이런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기자들에게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국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으로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런 극초음속 무기 같은 하나의 특정 능력보다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나온 게 지난달이 처음이었나요?
네. 중국이 7월과 8월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주로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지난달에 처음 보도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다가 낙하해서 지상 목표물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낙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런 보도 내용을 계속 부인하면서 우주선 재활용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미국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미국 군서열 2위인 존 하이튼 합참의장은 지난 16일에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중국의 시험 발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기서 분리된 초음속 활공체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이튼 합참 차장은 이 스푸트니크 순간급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하이튼 차장은 당시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는 미국의 이 사태의 시급성을 느끼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 중국은 수백 번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했는데 미국은 9번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신형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중국에 처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타이완이 F-16V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타이완이 18일 최신형 F-16B 64대를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공군은 이날 남부 자위기지에서 축하 행사를 갖고 새로 배치된 F-16B도 공개했습니다.
네, 이제 새로 배치된 F-16B 어떤 기종입니까?
네, 타이완이 1990년대에 도입한 구형 F-16A, F-16B의 성능을 개량한 전투기들입니다. F-16B는 이 구형 전투기와 겉모습은 거의 같은데요. 하지만 장비는 최신형으로 교체돼서 성능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타이완은 또 이 로키드 마틴사의 완전 신제품인 F-16B 66대도 20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 행사장에 타이완의 차잉윤 총통도 참석을 했습니까?
네, 차이원 총통이 축사를 하고 또 F-16B 조종석에 직접 탑승해서 이 타이완의 방위력 증강을 대내외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특히 이번 F-16B 전투기 배치는 미국의 굳건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미국 재타이완협회의 샌드라 우드카크 사무처장도 참석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며칠 만인데요. 자, 중국 반응 어떻습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미국을 향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언행해서 타이완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또 늘린 것 같다고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7일 35개 이사국에 이 분기별 기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또 늘린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이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농도 60%의 농축우라늄 약 17.7kg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보고 당시보다 거의 8kg 정도가 늘어난 양입니다.
예. 자, 농도 60%의 우라늄을 이란이 생산하는 것, 이거 이란 핵합의 위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체결한 이란 핵합의가 정한 농축의 상한선은 3.67%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높였고요. 현재는 60% 농축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이 순도가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됩니까?
핵무기급 우라늄 농도는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60% 농축에 성공하고 나면 90% 농축은 매우 쉽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IAEA는 이란이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양을 모른다는 건가요?
네, 이란 핵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올 초부터 이란은 IAEA의 핵사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IAEA가 사찰을 위해서 이 핵단지들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나 녹음 장비 등의 접근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 정황에 비춰 짐작하는 수준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앞서 AP통신에 마치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하늘을 나는 것 같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최근 원심 분리기의 중요한 부품을 다시 생산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16일 보도한 건데요. 이란이 지난 8월 말부터 이 카라드 단지에 있는 공장을 다시 가동해서 계량형 원심 분리기의 핵심 부품인 로터, 그러니까 이 회전자 생산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카라즈 단지도 IAEA 사찰 대상입니까?
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단지인데요. 이란 원자력청 건물이 있고요. 또 핵폐기물 저장 시설도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6월에 이곳에 있는 원자력청 건물이 사부타주, 그러니까 의도적인 파괴 행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이 IAEA 감시 카메라 일부도 파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란은 이곳에 IAEA 접근도 막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만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란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이 22일 이란을 방문한다고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의 이란 방문은 다음 주 IAEA 이사회를 앞두고 이뤄지는 건데요. 카말반디 대변인은 그로시 총장의 일정 중에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얀 이란 외무장관, 또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총장 등과 회동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조만간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도 다시 열리게 되죠?
네, 지난 6월 중순에 중단됐던 핵합의 복원 협상이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됩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말리 특사가 미국 측의 대표단을 이끌게 됩니다. 미국은 이란이 먼저 핵합의 내용을 다시 준수하면 핵합의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을 더 늘렸다는 새 보고서가 나오면서 협상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벨라루스하고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불법 이주민 문제로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벨라루스 정부가 폴란드와의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이 중동, 아시아 등지 출신 이주민들에게 임시 쉼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째 방치됐던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지금 국경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까?
네, 약 4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벨라루스 당국은 이들 가운데서 약 1천 명을 인근에 마련된 임시 쉼터로 이동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이주민들이 창고를 개조한 쉼터로 들어가는 사진이라든지 이 쉼터 바닥에 옷을 덮고 누워있는 사진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폴란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폴란드로 들어간 후에 다른 EU 국가들로 가기 위해서 국경 일대로 몰려들어 있는데요. 이에 폴란드는 군인과 경찰 15,000여 명을 배치해서 이들의 불법 월경을 막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인은 물대포까지 동원하면서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와 폴란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고 있는 상태죠?
네, 폴란드는 EU의 압박을 받고 있는 벨라루스가 이주민들의 불법 월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벨라루스는 폴란드가 억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접경 지역에 몰려 있는 이주민들은 양국의 방체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벨라루스 당국이 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는 거 긍정적인 조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들을 위해서 야전 침대 약 2,000개를 마련하고 또 취사병들이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벨라루스의 이번 조처로 양국의 갈등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뭐 장기적이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벨라루스 정부가 이들을 언제까지 수용할지 확실하지 않고요. 또 아직도 약 3천 명은 그대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생산 역량을 늘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숨진 연간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동 인파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미 교통안전청 TSA 전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하는데 크게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생산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17일 이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연간 10억 회 이상의 백신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백신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자이언츠 조정관은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 회사의 설비와 생산시설, 장비, 인력과 채용 확충 등을 정부가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메신저 리보핵산, mRNA 이렇게 쓰죠. 이 백신이 뭡니까?
예, 이 사람의 몸에는 DNA와 함께 핵산의 일종인 리보핵산, 즉 RNA도 있는데요. 이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핵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그래서 메신저, 즉 전달자 RNA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백신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약화됐거나 불활성화된 세균을 우리 몸에 넣는데요. 이 mRNA 백신은 그러지 않고 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세포에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바로 이 mRNA 백신인 거죠.
그렇다면 화이자나 모더나도 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이 두 회사의 하청업체들도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가 지원 생산은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자, 정부가 이렇게 백신 생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이언츠 조정관은 백신 생산에 대한 투자는 미국과 전 세계의 백신 수요를 맞추기 위한 민관 협동 사업의 일환이자 추가적인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백신 생산을 대량으로 늘리는 데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 상황에서 백신을 즉각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이 국내 시설의 역량을 갖춰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동안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백신 생산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압박을 받았죠.
맞습니다.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이 백신 공급 불균형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 미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좀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국제사회 압박이 있었는데요. 이 정부의 백신 생산 지원 계획은 세계적인 백신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백신 생산을 늘리는 만큼 백신을 맞는 사람도 늘어나야 할 텐데요.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12살 이상 미국인 가운데 80%가 적어도 한 차례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자이언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퇴치 노력에 있어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자이언츠 조 장관은 특히 17일 현재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26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승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어린이가 백신을 맞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승인 이후 약 2주 만에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0%가 이미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겁니다. 이 자이언츠 조 장관은 특히 접종을 마친 어린이 가운데 이 170만 명이 두 번째 주에 백신을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이언츠 조 장관은 11개월 전이 성인 대상의 백신 접종 승인이 났을 때와 비교하면 어린이 백신 접종 속도는 3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이언츠 조 장관은 또미 전역의 어린이 백신 접종 센터도 지난주 2만 곳에서 현재 3만 곳까지 늘어났다며 앞으로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린이 백신 접종 상황이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슷한 상황인가요?
주에 따라 차이를 좀 보입니다. 이 콜로라도주나 유타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10% 이상이 백신을 맞은 반면, 뭐 아이다호나 테네시주, 와이오밍주는 5에서 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은 아무래도 부모들의 의지라든지 의사가 중요할 텐데요. 여전히 백신 맞히길 꺼리는 부모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질 바이든 여사가 17일 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소아 종합병원을 찾아서 이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이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부모들이 믿지 말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이 바이든 여사는 백신은 철저하게 검토됐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다. 백신은 안전하고 공짜이고 5살 이상 아이는 누구나 가능하다며 백신이 여러분의 자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로 숨진 사람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예, 약물 남용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보건통계센터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개월간 약물 남용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306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일단 수치로만 봐도 약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건알수 있는데요. 그 전해와 비교를 하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예, 전년도 같은 기간에는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7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이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나 총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30%가 더 늘었다고요?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CDC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잠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최종 보고서는 나중에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가장 주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CDC가 분석한 기간이 코로나 팬데믹 시점하고 겹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고, 3월 말엔 많은 주가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사회적인 고립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 이 약물 중독 치료나 관련 지원을 받는 것이 제한된 것도 약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이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51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다 약물 중독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이 기간에 정말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예, 뭐 오용, 남용, 중독 걱정하는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물이라면 어떤 겁니까?
예, 오피오이드로 이 사망자 이 사된 비중이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인데요. 보통 뭐 수술 이후 통증 완화나 고통이 극심한 암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이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남용하면 뭐 중독될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는데요. 자, 특히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로 이 강력한 효능과 중독성을 갖춘 펜타닐은 미국 내 불법 유통이 많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네. 자,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CDC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64%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뭐 전년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 외에 일명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등이 각성제로 인한 사망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약물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미국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주목하는 특정 지역이 있습니까?
이 델라웨어와 뉴햄피셔, 뉴저지, 사우스다코타 이렇게 4개 주를 제외하고는 50개 주 전체에서 전년 대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버몬트 주로 전년 대비 70%나 늘었고요.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62%, 켄터키 주는 55% 늘어났습니다.
네. 자, 이번 보고서에 대한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보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의 약물 중독 전문가인 캐서린 키스 박사는 AP통신에 이번에 나온 수치는 충격적이라며 미국에서 역대급 보지 못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2021년 전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네.
봉쇄 조처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약물 남용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이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CDC 보고서 결과에 대해 비극적인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또이 행정부는 이 약물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약물 남용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예, 올해 추수감사절 항공기 여행객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교통안전청 TSA가 17일 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약 2천만 명의 여행객이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지난 2019년 수준에 가깝게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목요일 25일이죠?
예, 하지만 추수감사절 연휴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부터 추수감사절이 지난 28일 일요일까지를 말하는데요. TSA는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28일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사람으로 붐빌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페코스키 TSA 청장은 17일 ABC 방송에 출연해 이 공항에서 긴 줄이 예상되고 검색대를 통과하는데도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객들은 좀 시간이 충분히 갖고 집에서 출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교통안전청 TSA도 이 몰려드는 여행객을 대처할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겠군요.
예, 페코스키 청장은 TSA가 혼잡한 상황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는 22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TSA의 보안 검색 요원을 운영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 페코스키 청장은 강조했는데요. 자, 백신 접종을 마친 요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백신 의무화 시행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을 할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기 전, 그 전에는 추수감사절에 여행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지난 2019년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11일 동안 2,600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작된 작년에는 각종 봉쇄 조처 등으로 인해서 여행객이 크게 줄었는데요. 총 940만 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올해 여행객이 늘기는 해도 아직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며 여행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이 지난 2019년의 기록을 깨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 갈 때 비행기만 타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차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예, 하늘길뿐 아니라 육로로 이동하는 여행객들도 역시나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 항공과 도로, 철도를 이용해 최고 최소 80km 이상 이동하는 미국인 수가 5,3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자, 이는 작년보다 13% 늘어난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5,500만 명이 이동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이동수단은 뭐라고 합니까?
예, 트리플A는 올해 약 4,83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은 420만 명, 나머지 100만 명은 철도나 고속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트리플A는 여전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이 최근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항공여행은 더 안전해지면서 이 자동차 편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때아닌 인기가 다시 부상하는 유명 텔레비전 미술 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ello, I'm Bob Ross. Certainly glad you could join me today. It's a fantastic day here, and I hope it is wherever you're at. Are you ready to do a fantastic little painting? If this is your first time with us.
1980년대와 90년대 커다란 바구니 같은 파마 머리를 하고 저음의 목소리로 텔레비전을 통해 유화를 가르쳤던 밥 로스. 그의 강좌 Joy of Painting, 즉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은 미국의 공영방송 90% 이상에서 방영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프로그램 시청자는 8천만 명이 넘었고 그가 진행한 30분짜리 강좌는 400회가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강좌는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여러 곳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매체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강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밥 로스는 당시의 시청자들은 물론 그때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면서 집안에 갇힌 사람들은 유튜브 등으로 옛날의 미술 강좌를 다시 즐기고 있습니다.
A touch of the Lisbon crimson. We just load a little bit right into the bristles. Pull a little paint out. Tap the bristles firmly to assure a nice even distribution of paint all the way through the bristles. And let's go right up here.
밥 로스의 유튜브는 오늘날 가입자 400여만 명에 접속 건수는 3억 6천만 회를 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설립한 미술 기업 밥 로스사는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덥수룩한 머리의 그의 모습은 물감, 풋등은 물론 토스터기, 양말, 달력, 인형 등 수많은 상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가발을 쓰고 팔레트를 든 채 축제에 나갑니다.
정식 이름 로버트 노먼 로스는 1942년 10월 29일 플로리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식당의 웨이트레스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늘 다친 동물들을 보살폈습니다. 강좌 도중 그는 종종 다친 악어를 가져다 목욕탕에 넣어두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는 아마딜로, 다람쥐, 심지어 뱀까지도 보살폈습니다.
로스는 중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왔습니다. 1961년 18살이 되자 그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준사관이 된 그의 임무는 장병들의 의무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군생활 20년 동안 그는 12년을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복무했습니다.
로스는 미술 강의 중 종종 알래스카의 눈 덮인 산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그의 그림에 흰 눈이 쌓인 산이 대부분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영향이었습니다.
알래스카는 그가 처음 그림을 배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지 내 군인들을 위한 위문협회 USO 클럽에서 미술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추가 수입을 위해 시간제 바텐더 일도 했습니다.
1975년 어느 날 그는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쾌활하고 독일어 액센트가 있는 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유화의 마술 The Magic of Oil Painting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알렉산더는 웨트웻 기법을 사용해 30분 만에 풍경화 한 점을 완성해내는 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트웻 기법은 유화 물감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다른 색을 덧칠하며 빠르게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방법으로 처음 붓을 잡아보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도록 쉽게 그림을 그려보였습니다.
로스는 자신이 군대보다 그림 그리기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자 1981년 공군을 떠났습니다. 상사로 제대한 로스는 알렉산더의 미술학원에 들어가 전국을 도는 미술 강사를 했습니다. 1982년 그는 고향 플로리다에서 5일간의 미술 특강을 하던 중 미술학원을 하는 월트 코알스키와 아네트 코알스키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밥 로스에게 알렉산더를 떠나 자신들이 사는 버지니아로 가서 함께 미술학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로스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학원 광고를 내고 쇼핑센터 등에서 시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스는 이발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머리에 파마를 했습니다. 로스는 사실 커다랗게 부풀린 파마 머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상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뒀습니다.
로스는 아네트와 함께 버지니아의 공영방송에 미술학원 광고 촬영을 위해 갔다가 방송국으로부터 미술 교육방송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연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스는 그것이 학원의 수강생 수를 늘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13편의 강좌를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디애나주 먼시 소재 공영방송에서 두 번째 시즌 강좌를 녹화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갈수록 많은 공영방송들이 그의 프로를 방영했습니다. 텔레비전 강좌를 하는 그의 긍정적 자세는 시청자들에게 전염성 매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시청자도 늘고 학원 수강생도 늘고 그림 그리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Let's have us a little path that we can walk back in here and catch that big old trout or bat.
1987년에 이르자 방송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강좌는 연중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팬들로부터 매일 200여 통의 서신을 받을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프로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400회가 넘게 계속됐습니다. 1994년 그의 프로를 방영한 방송국은 최소 280여 군데나 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그림 강좌 프로가 됐습니다.
그의 미술 강좌는 실기 지도이면서도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이 그림을 그리는 날은 언제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좌마다 한 점의 그림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빈 캔버스 위에 어설픈 선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내는데 시청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경이로운 느낌으로 자연 경관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항상 색깔이 풍부하고 구름과 산 그리고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로스는 강의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물감을 캔버스 위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인트 나이프로 눈 덮인 산을 그릴 때면 산 한 구석을 가리키며 여기가 작은 사냥이 사는 곳입니다. 그 양도 우리와 같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강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자 아네트와 로스는 미술교사를 양성해 로스의 방식대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로스는 빌 알렉산더보다 훨씬 더 많은 텔레비전 강좌를 하게 됐고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여전히 부푼 파마머리인 그는 강좌가 계속될수록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굳건했습니다. 그러나 로스는 1995년 7월 4일 지병인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타계할 때까지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조이 오브 페인팅은 403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텔레비전 미술 강좌는 지금도 세계 어디선가 여전히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공식 인가를 받은 3천여 명의 밥 로스 미술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가 남긴 비디오를 보며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계 일각에서는 그의 그림에 대해 전통적인 예술이 아니라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스도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전통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예술가로 포장한 적도 없었습니다. 로스의 미술 강좌는 전통적인 유화에 비해 쉽고 간단하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고 그 기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53세로 생을 마감한 밥 로스는 고향 플로리다주의 우드론 메모리얼 파크에 묻혔습니다. 묘지석은 텔레비전 미술가가 잠들어 있다고 조그마한 글씨로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망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때아닌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텔레비전 미술 강사 밥 로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말 끝에 do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의미인지 상황에 따라 짚어보겠습니다.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No, it's really not.
That's not polite.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새 스카프가 생겼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No, it's really not.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That's not polite.
예의 없는 말이네요.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제 말은 알았어요. 좋은 스카프예요.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Though, 하지만, 그래도라는 의미입니다. Though가 문장 뒤에부터 의견 불일치, 대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I got this new scarf. It's a little rough, though.
먼저 대비를 드러내는 경우 I got this new scarf. 새 스카프를 샀습니다. It's a little rough though. 약간 거칠긴 하지만요. 화자 스스로 한 말 안에서 도를 통해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부분이 대비됩니다. 새 스카프를 사서 좋은 마음과 그렇지만 이 스카프가 약간 거칠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대비를 표현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My scarf is really nice. 제 스카프는 정말 좋아요. Yeah, it's costly though. 그러네요. 비싸긴 하지만요.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의견 불일치죠? 스카프가 정말 좋은데 비싸다는 겁니다.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like my new scarf. 제 스카프가 좋아요.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 스카프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조금 더 공손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장 3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드라는 의사를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문장 앞에 도우를 또 문장 중간에 또 마지막에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Indra'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he waited for almost an hour.
문장을 더욱 대화체로 만들려면 도우를 문장 끝에 붙이시면 됩니다.
To make your sentence even more conversational, you can move though to the end.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말 끝에 도우를 붙여 그러나 근데 그래도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